히브리서 11장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에 32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읽을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에 좀 많이 읽도록 하죠. 그러면 기드온이라 하면 사사죠. 그러면 우리가 또 사사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죄가 굉장히 번성하여, 그 사사기를 제일 마지막에 읽으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다, 이러고 끝납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죄에 빠진 마음이니 그 마음대로 살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사사기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지만, 죄가 번성하는 시대지만, 또 그렇게 죄가 번성하던 시대이므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두운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물론 많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현실을 증거케 하시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이루실 천국 현실에 그들도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천국 현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구약의 그이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여호수아 때그 아니 모세 때 나와서 여호수아 때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참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저희가 참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외로운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이렇게 죄가 엄청나게 번성되는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로 사사기를 지금 말하는 구절.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래하여 그 특별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표본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야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데 물론 닮아야 되는 게 있죠.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에 11장에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11장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들로 그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하셔서 지금 그들이 속한 천국 현실을 증거케 하신다. 지금 거기에 중심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나오기 전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되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에 지금 초점이 가 있지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다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다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브라함도 큰 죄를 진 자고 32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죄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분만 의롭게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사르셨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높이려고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쓴 책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행동으로도 짓지만 정말 생각으로도 짓는 죄들, 말로 짓는 죄들, 뭐 이런 우리가 기억조차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자들은, 저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게을러진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가르치면 기독교인들이 게을러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나 행위를 강조해서 나오는 행위는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노력이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뭐 칼빈주의를 들어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원래 게으른 사람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믿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속도는 그 분량은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신다 하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의가 전가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용서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도 사실 이렇게 11장에 수많은 사람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천국 현실을 증거했는데 그 믿음의 주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오늘 만나는 기드온도 지금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왜? 기드온도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죠. 아까 말씀드릴 대로 사사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인데 이 사사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땅을 나눠 갖고 이제 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런 좋은 땅에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엄청나게 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왜? 죄가 있으면 심판을 내리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심판도 이제 예표 수준의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 수준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예표였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해해야 되는 건 아, 내가 저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구나 하는 거는 계속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죠. 고난을 받고 괴로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 리더가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게 될 삼손도 사사죠. 엄청나죠, 삼손이. 혼자서 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사사가 이제 세워져서 그 쳐들어온 나라를 이제 다시 또 치는 거죠. 그래갖고 사사가 항상 이기죠.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평화가 오면 또 죄를 또 짓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또 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또 괴로우니까 또 살려달라고. 그럼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또 그 쳐들어온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또 평화가 오면 또 죄 짓고. 사사기에 이런 게 일곱 번, 세븐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이 없어요,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드온도 그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신 자인데, 즉 사사가 구원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자신도 완전한 사사가 못되고 또 그가 가져오는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뭐 다 알죠. 그게 바로 예표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사, 더 완전한 사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제 갈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하지는 못해도 사사가 그래도 그 예표 수준에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또 이 기드온도 하고 나서 이 40년 정도 이렇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고 완전하지 못한 평화지만 이것이 다 예표 수준에서 쓰여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사사 또 그분이 가져오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드온도 그렇고 그 기드온 뒤에 오는 사람들, 그 사사들 다 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더 완전한 사사가 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게 되면 참 몰라요. 우리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심하다. 저 어떻게 저렇게 죄짓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조금 난 척하다가 또 죄짓고.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을 죄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인들이죠.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은혜를 안 주시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분과 저도 죄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참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다 물리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삽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참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성취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의 재림을 갈망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참 믿음이 주어진 그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왜 그들도 사사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참사사가 오셔서 구원을 했지만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면서 그 사사가 참사사가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해 주실 것을 또 갈망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와야죠, 빨리. 예. 그분이 오셔야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성취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날이 와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서로 사랑할 거 저희가 확신하고 살죠. 그래서 소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사실. 오셔야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지만 그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점은 예수님한테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또 지금도 믿음으로 그날의 열매를 영적으로 이미 맛보며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그날의 현실을 소유하고 증거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그날의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되는 날에 내가 점점 되어져가는 것을 확신하고 삽니다. 성화되죠. 오늘 만나는 기드온. 이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인데 저희하고 좀 많이 읽죠. 여러분과 여기 참 뭐 1년에 한번 읽을까 말까 하잖아요, 사사기는. 그래서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이제 6장서부터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제가 6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죄송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렇게 계속 기침하죠.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들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더라. 미디안 사람들의 학대가 무척 심합니다. 식물을 다 뺏어가는 거죠. 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사실 숨어서 삽니다. 이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부르짖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대답이 13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까? 이 구약적인 그 믿음으로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잘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싸우라.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쵸?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집에 제일 어린 자다.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여러분,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 항상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칠 때도 가서 보니까 너무 셉니다. 그 가나안의 그 사람들이 너무 세서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망하게 하실 거고 그들과 싸워서 지게 하실 거라 뭐 이게 아니면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가서 싸우라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내가 이 모양이래서 이쪽으로 포인트가 갑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참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에 와서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능력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만드시고 지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 사실 이 구약에서 적군하고 싸운다는 뜻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입니까? 죄와 싸우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적군들하고 싸우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로 지금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항상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군인이 입어야 되는 옷, 그죠? 갑옷이죠. 그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군인이 가져야 되는 무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기가 말씀이 되고, 그쵸? 방패가 뭐 이런 모자 이런 게 믿음이 되고. 그러나 지금 싸움,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이 기동같이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가? 내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어쩔 때는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죄 짓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인데 지금 이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이기심에 참여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드온같이 되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래도 기드온은 구약이라고 하고 구약 수준에서라 하면 그래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근데 뭐 또 기드온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믿음이 아주 없이 말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믿는 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없이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썩잘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이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표징을 또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죠. 17절로 내려갑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 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쏘더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거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봐라 성경에 이렇게 표정을 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신약에 살면서도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증. 신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너에게 줄 표적은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질 못하면 그 하나님에게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면 그 십자가로 안 되면 그럼 뭐로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근데 참 인간들은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는 걸 보고도 자꾸 다른 거 보여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뭐 이런 것들 다 줄 건가? 뭐 이것도 보여달라 저것도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아들까지 보내서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근데 인간들은 그거는 제껴놓고 그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세상에서 편하게 되기 위한 표적들 이런 거 원하죠. 즉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신 후에는 이런 표적을 원하는 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구약입니다. 이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바알 신의 단을 부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서부터 또 읽죠.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사레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려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에 아사레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지금 이그 기드온이 사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읽죠.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망설입니다. 그래서 36절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또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양털, 이거를 땅바닥에 놨는데 양털만 적고 그 땅은 하나도 안 적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자신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그대로 됐는데 또 39절서부터 보면 또 망설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죠. 살면서. 믿질 못합니다. 믿질 못해요. 근데 여기서 양털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바알 신, 아까 그 바알 그 신을 지금 이제 완전히 물리치라고 한 건데 그 바알 신이 모든 자연을 주장하는 신으로 믿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곡식 자라는 거니 뭐 이런 자연들을 다 주장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슬을 주장하셔서 그 자연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는 즉 자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전쟁에 이제 나갈 준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7장에 가서 1절에 보면은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잘 아는 내용이죠. 그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2절서부터 좀 읽어가죠. 2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쵸?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면은 3만 6천 명이 모였던 거죠. 그죠?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에게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싸움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들의 힘으로 지금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죠. 즉 이 싸움은 사람이 많은 것에 소망을 두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뭉치면 산다. 우선 많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300명을 뽑습니다. 300명을 뽑고 우리가 쭉 읽어나가죠, 9절서부터. 그냥 여러분이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더니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명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따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게까지 나루턱에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마루턱을 취하고 한 절만 더 읽죠. 또 미디안 두 방백 올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올렙은 올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웹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온지라. 예, 이것은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또 얘기할 게 많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것만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 이 계속해서 지금 이 기드온은 그런 표적들을 보고, 뭐 꿈을 보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꿈, 성경에 쓰여 있는 이런 기적들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까지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계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꿈꿔갖고 꿈을 해몽해서 그대로 뭐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요즘 꿈을 꾸면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꿈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걸로 그 꿈을 사용하신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상도 사용하시고, 꿈도 사용하시고, 직접 나타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 그죠? 그러나 이제 계시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확신을 얻는 겁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와서 이제 확신을 얻는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하게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해를 못하고는 지금 자기가 꾸는 꿈도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계시가 끝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과 죄와 싸울 때 승리하는 그 확신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딱 믿으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세상 수준에서 뭐 별것도 아닌 뭐 양털이 뭐 적고 뭐 이러면 더 잘할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시기를 바라요. 어쩐 사람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요즘. 그래서 툭하면 꿈 얘기하고 뭐 툭하면 뭐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고 우리가 이 전쟁하는 것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믿음으로 싸운 전쟁입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만 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여러분, 그 뒤로 쭉 보시면은, 다 합치면은, 한 14만 5천 명입니다. 14만 5천 명을 300명이 지금 다 때려잡습니다. 즉, 한 명이 450명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지금 이런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망설이고 망설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이 그거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세상 방법, 세상 지혜, 그 세상 지식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아까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시니 성령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구약 수준에서 말입니다. 구약 수준에서 사실 기드온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300명 데리고 지금 거기에 쳐들어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망설이고 망설였고 뭐 참 한심하다는 수준이지만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저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구약 수준에서 읽어보면 아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죠. 왜 저래? 왜 저렇게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사신 자루들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기드온도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약에서의 계시들, 즉 꿈, 이런 기적들,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지금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훨씬 더 완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이 임했다. 믿음이 구약에는 아예 없었던 것 같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저 어느 정도로 더 확신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더 강하게 힘있게 확실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300명이 다 나팔을 붑니다.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나팔,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지금 횃불과 나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하나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행하는데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하시는 그 현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증거는 두 가지가 다 증거됩니다. 왜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 때도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것을 예표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예표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진 것을 믿고 지금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구약 사람들은 이루어질 것을 왜 이루어진 건 아직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더 완전한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겁니까? 우리죠, 우리. 왜?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루어질 걸 믿는 거고. 구약 수준에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현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가져온 이 구원과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읽어보면 40년 동안 평화가 온다고 돼 있습니다. 40년 후에는 또 평화가 없는 거죠. 또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 이 기드온 8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곧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이 그 땅에 태평하다. 기드온이 왜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이런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성전, 성막, 이런 거다 지금 제정해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지금 뭐 큰일을 해놓고 또 죄짓습니다. 왜? 참 사사가 오셔야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기도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사로 오셔서 이 사탄과 그의 세력을 다 물리치심을 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세력을 물리치시는데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안 하신다는 거죠. 그건 재림 때 하십니다. 그러면 초림 때는 그러면 물리치시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리치셨다니까요. 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도 믿음이지만 신약도 이건 진짜 이제 참 믿음이죠. 그러나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이 됐고 내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적군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즉, 기드온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현실, 죽음을 이기신 그 현실을, 그 부활의 현실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300명이 나가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물리치듯이 우리도 힘을 내어서 죄와 싸우며 그 예수님 승리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수많은 세력이 지금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화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게 중립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지금 세상에 그 주장하는 그 사탄의 그런 장난함이 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그렇다고 영화도 보지 말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중립이 아니라는 건.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냥, 수많은 그 모양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 곳곳에서 유혹이 오고, 지금,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할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적군을 물리친 사망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기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지는 삶 같이 보여도 항상 승리하는 삶이요. 예수님 승리에 참여된 삶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그 승리함을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함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승리함도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증거되는 것임을 꼭 깨닫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